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811명, 확진자는 37,198명으로 증가했다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9일 현재 31개 성에서 89명이 추가로 숨졌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망자 가운데 81명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규 중증 환자는 87명, 의심 환자는 3,916명이며 의학 관찰을 해제한 밀접 접촉자는 31,122명으로 증가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누적 확진자 26명, 마카오 10명, 타이완은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당국은 중국으로 가는 직항 선박의 운항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본토 담당 부처 대륙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봉쇄 도시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보건당국은 지난 4일 타이완 입경 2주 전 중국과 홍콩, 마카오 지역 항공에 입항한 적 있는 크루즈에 이어서 6일부터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을 최초로 제기했다가 탄압받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중국 의사 리원양의 어머니가 아들을 취조했던 당국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리원양의 어머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고 아들이 한밤중에 우한 경찰로 불려갔고 어떤 설명도 없었다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위험성을 알고도 아들이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 치료는 아들의 바람이었고 상황이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원양의 부모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알려졌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원영의 죽음이 중국 당국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자 중국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명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들은 리원양 사망 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그를 추모하는 글과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는 중국 당국에 대한 비난 글들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국에 의해 삭제됐고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위챗의 수많은 계정도 삭제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당국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해온 34살의 시민기자 천수수 씨가 지난 6일부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천추스의 가족과 친구들을 인용해 그와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라면서 천 씨의 실종이 중국 당국의 검열 강화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 씨의 친지들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천 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 조치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9일 천 씨의 실종이 알려지면서 중국판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그를 석방하라는 글과 함께 우한 폐렴의 위험성을 처음 고발한 중국 의사 리원양 사건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또 대화 제북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미얀 워킹그룹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부가 현지 시간 9일 오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대변인인 웡 부대표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와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한했다면서 미얀 워킹그룹 회의에서 웡 부대표가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얀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 남북협력과 인도주의 사안 등 밝은 미래에 대한 구상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에 있어 동맹인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조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청와대와 통일부 당국자 등과 회동한 뒤 12일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동열 외교부 통화외교기획단장과 웡 부대표 간 미한 국장급 협의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협력사업의 재반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마칩니다.
드디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조엘은 아픈 기억을 지워준다는 나쿠나사를 찾아가 헤어진 연인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는 순간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찬 꽁꽁 언 찰스강 위에 누워있는 둘을 발견합니다. 조엘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데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 기억만큼은 지우고 싶지 않아요. 멈춰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4년에 개봉한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영원한 햇살이란 뜻이죠. 이 영화는 찰리 카프만이 각본을 쓰고 미셸 공드리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으로 출연하고요. 커스틴 던스트, 마크 러팔로, 일라이저 우드도 출연하는데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지금 클레멘타인은 그 둘은 몬타우크 해변에서 처음 만났고 오랫동안 사귀었지만 사소한 다툼이 쌓이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이 너무 괴로웠는지 클레멘타인은 라쿠나라는 기억을 지워주는 사무실을 찾아가 조엘과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데요. 조엘은 밸런타인데이가 되자 클레멘타인에게 사과도 하고 선물을 갖다 주려고 그녀의 직장을 찾아가는데요. 클레멘타인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라쿠나에서 기억을 지운 겁니다. 조엘도 그곳에서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데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던 최근의 기억부터 삭제가 되죠. 하지만 첫 만남에 가까운 기억에 다다를수록 좋은 기억들이 많아지면서 조엘은 기억을 지우는 작업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이나 숨기고 싶은 기억 속으로 클레멘타인을 데리고 도망가면서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데요. 결국 기술자들의 작업 끝에 클레멘타인의 몬타우크에서 만나 이 말을 끝으로 그녀와 관련된 모든 기억이 삭제됩니다. 그러다가 즉흥적으로 몬타우크 해변으로 떠나 조엘을 다시 만나게 된 클레멘타인. 조엘이 기억을 지운 다음 날 아침,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우연히 다시 그들의 추억의 장소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 거죠. 둘은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테이프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테이프에서 클레멘타인은 조엘이 지겹고 조엘과 함께 있는 자신이 싫다고 말하죠.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무식하다며 그녀를 비난하는데요.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조엘이 괜찮아 뭐 어때 라고 말하면서 둘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로 하죠.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브라이언의 영화 이터널 선샤인 테마곡이었습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알렉산더 포프의 시죠. 엘로이자가 아벨라르에게 이 시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점 없는 수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을 잊고 세상으로부터 잊히니 순결한 정신의 영원한 햇빛, 모든 기도를 받아들이고 모든 바람을 체념하니.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회사 라쿠나는 잃어버린 조각들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라쿠나에서 유래된 건데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기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와는 다른 새로움이 가득한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기억 삭제라는 소재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탈바꿈시킨 건 우리 주변에서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현실감을 더한 촬영 방식과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미셸 공드리 감독은 이터널 선샤인에 등장하는 몬타우크 해변과 웨인스콧의 저택, 브루클린의 주점, 매디슨 스퀘어 공원, 찰스강, 125번가 지하철역 등 영화에 등장하는 장소는 모두 세트장이 아니라 뉴욕 등지에서 실제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특수효과는 적게 사용했는데요. 클레멘타인과의 아픈 사랑의 기억을 삭제할 때 조엘의 기억 속의 어린 시절 부엌 테이블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초창기 영화 촬영법을 응용한 거라고 합니다. 테이블의 크기가 뒤로 갈수록 크게 제작하고 가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앞쪽에 서 있는 케이트 윈슬렛보다 짐 캐리가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작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리허설 없이 진행하는 독특한 촬영 스타일로 짜맞춘 듯 준비된 연기보다는 배우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그대로 흡수해서 한층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올 법한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들은 이런 연출 방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코끼리 서커스 시가행진 장면은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촬영 중에 시가행진이 펼쳐지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촬영됐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블루 스카이 씨 듣고 옵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원래 1998년에 기획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인 미셸 공드리와 각본가 찰리 카프만은 비슷한 주제의 영화 메멘토가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작을 포기할 뻔했다고 하죠. 조엘 역은 원래 짐 캐리가 아니라 니콜라스 케이지를 고려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코미디 영화에 자주 등장했던 짐 캐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진지한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조용한 짐 캐리의 연기가 돋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짐 캐리의 특유의 코미디가 중간중간에 첨가돼 있죠. 트루먼 쇼를 통해서 정극 연기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던 짐 캐리가 실연에 우는 남자 연기를 할 수 있다고는 각본가인 찰리 카프만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로즈로 유명한 케이트 윈슬렛은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클레멘타인 역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연기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클레멘타인의 머리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등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조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머리 색깔을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백의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s,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배워야 할 것 함께 듣고 옵니다.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I need your love.
Eternal Sunshine에서 남자 주인공인 조엘이 밸런타인데이에 클레멘타인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선물을 갖고 그녀의 직장을 찾아가죠. 그렇다면 밸런타인데이는 어떤 날일까요? 서기 3세기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는 군인들의 군기문란을 걱정해서 미혼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 결혼을 금지했는데요. 이 명령을 어기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 밸런타인 주교가 군인들의 혼인 성사를 집전했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날이 2월 14일이라고 하고요. 사랑의 상징으로 성 밸런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축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이날은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데요. 이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트 모양의 상자에 담은 초콜릿이 판매됐는데 당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일본에서는 1936년 일본의 한 제과업체에서 밸런타인 초콜릿 광고를 내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1960년 또 다른 제과업체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으로 사랑 고백을 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윌로우즈의 I Wonder. 난 궁금해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약 2천만 달러로 제작돼서 미국에서는 3,400만 달러 정도 흥행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7,4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죠. 이터널 선샤인은 음악이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앨범은 영화 개봉과 동시에 발매됐습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 앨범은 다재다능한 음악가이자 제작자인 존 브라이언이 제작을 맡았고요. 또 90년대 이후 활약을 펼치고 있는 혁신적인 작사, 작곡, 가수까지 겸하고 있는 백. 촉망받는 심포닉 팝그룹 폴리포닉 스프리가 앨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백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가 영화를 나른한 분위기로 만들고요. 폴리포닉 스프리의 음악도 역시 영화 감성에 잘 녹아들고 있다고 하죠. 노래 듣고 올까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The Polyphonic Spree의 Light and Day, 빛과 낮 함께 들어봅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잘 표현한 영화다.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지만 막상 지우려니까 싫고. 사랑 영화 중 단연 최고로 꼽힌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는데 시작할 수 있는 걸까? 이 영화에 감히 점수를 매길 수가 있을까? 여자 주인공이 날 기억해달라고 할 때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 평론가는 독특하게 재미있고 뜻밖의 부드러우면서 당당하게 꼬여있는 이 영화는 기존 영화의 틀을 버리고 바라봐라 라고 말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존 말코비치 되기, 어댑테이션 등 색다른 영화로 유명한 찰리 카프만이 쓴 사랑 이야기의 역작이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윌로우즈의 Something, 어떤 것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 몇 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클레멘타인은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조엘과 함께 얼어붙은 찰스강 한가운데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조엘은 이라인, 난 행복해. 이런 느낌 처음이야. 비로소 내 자리를 찾았어. 기억을 지우는 작업을 하던 도중 클레멘타인과 행복한 기억을 돌아보다가 클레멘타인이 지워집니다. 그러자 클레멘타인이 이렇게 말하죠. 조엘, 그만하고 싶어. 신호를 보내야 해. 내 말 들려요? 그만하고 싶어요. 클레멘타인이 조엘에게 서로를 처음 만난 이 순간마저 지워질 거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조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즐겨. 그렇다면 이터널 선샤인의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클레멘타인과 조엘은 운명적으로 만나 다시 사랑에 빠졌지만 자신들의 과거를 알고 새로 사랑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는데요. 클레멘타인은 지금은 조엘의 단점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찾아낼 거고 그러면 자신은 조엘이 지겨워지고 헤어질 거니까 시작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엘은 알겠어.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마주보며 울고 웃고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나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The Polyphonic Spree의 It's the Sun. 태양이에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사랑했으면서도 아픈 기억은 지우고 싶고 하지만 다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는 두 남녀의 창조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존 브라이언의 A Dream Upon Waking 깨어나자마자 꿈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잭 스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인 중 한 사람입니다. 스턴은 유명한 콘서트 무대에서 수많은 연주를 해왔고 많은 젊은 음악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의 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스턴은 국제문화의 대사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스턴은 교사이기도 했고 권리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콘체르토 19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1920년 러시아의 크레메네츠,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0개월 때 부모와 함께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잭은 8살 때인 어느 날 친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보고는 거기에 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컨서베토리 음악원이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잭은 놀라울 만큼 빨리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11살 때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933년 13살 때 리사이틀 데뷔를 했고 1936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으로 오케스트라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이 공연은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됐습니다.
17살 때는 동부의 뉴욕시를 방문해서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세가 됐을 때는 연간 콘서트 출연 횟수가 무려 90회를 넘나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아이잭 스턴은 수만 명의 미군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자주 다녔습니다. 군인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이잭 스턴은 미국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처음으로 소련에 방문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예술인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걸 통제하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죠.
그렇죠. 예술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였죠. 반면에 아이잭 스턴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젊은 음악인들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연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1991년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도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자신이 활동할 당시 세계 가장 바쁜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년에 콘서트 횟수가 100번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스턴은 작곡가 63명의 200여 작품을 100장 이상 녹음했는데요. 자,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녹음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음반 중에 베토벤의 로맨스 F장조 50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주입니다.
뉴욕시의 카네기홀은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계의 유명 음악인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지요. 그런데 1960년 카네기홀을 헐고 고층 사무용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예술인, 시민, 정치인들을 포함한 단체를 조직해서 건물 철거 계획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카네기 홀은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그로 인해서 새로 설립된 카네기 홀 재단의 회장이 됐고 40년 동안 공연장을 이끌었습니다.
말년에는 카네기 홀에서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예술의 발전과 자유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64년 국립예술진흥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자문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문을 열었던 1979년 아이잭 스턴은 베이징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 음악가들과 학생들에게 서양 고전 음악을 강의했습니다.
In here, sing in here, and play here.
동서 문화를 다시 연결시킨 그의 방문은 마오에서 모차르트까지 아이잭 스턴 중국에 오다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로도 남겨졌습니다. 이 영화는 최우수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도 받았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여러 작곡가들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열정적으로 젊은 음악인들을 지원도 하고 이끌어주었습니다. 네, 그가 지원한 음악인들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 핑커스트 주커만,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예핀 브롬프만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엘버트 슈바이처 뮤직상의 첫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케네디 센터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And Isaac Stern, you were born in Russia and moved to San Francisco with your parents when you were one. And you spent a lifetime showing how that American environment glitters with artistic excellence. Thank you. God bless you.
1986년 뮤지컬 아메리카는 그를 올해의 음악인으로 선정했고 1992년에는 미국 국민 최고 영예인 자유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커티스 음악학교, 하버드 대학, 줄리아드 음악학교 등 유명 대학들이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2001년 뉴욕에서 8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클래식의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진정으로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음악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예술인이었습니다.
Music is not important for creating musicians. It's creating a civilized society.
음악이란 훌륭한 음악가를 생산하는 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잭 스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2020년 새해 시작과 함께 미국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중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중음악계의 최고 권위상 그래미 시상식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을 결정한 NFL 슈퍼볼 경기가 열렸고요. 한반도 시각으로 2월 10일 오전에는 세계 영화의 메카, 미국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서 열리는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세계의 시선이 모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아카데미상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영화상, 아카데미상.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면 프랑스의 칸 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국제 영화제를 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 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되거나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만을 대상으로 시상하지만 그 권위와 명성이 결코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영화 축제가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시의 할리우드,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죠. 거기서 인정받은 영화와 배우들은 세계 정상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명성과 권위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극장가로 수출되고 배급되는 엄청난 효과가 보장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의 역사.
미국의 아카데미상은 1927년 당시 할리우드의 영화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흑백의 무성영화가 주를 이뤘던 시절이죠. 세계사에 큰 획을 긋고 있었던 미국의 영화산업 각 분야에서 그 첫 번째 시상식은 1929년에 열렸습니다. 작품과 감독, 배우상 등 12개 부문의 수상자가 선정됐고 할리우드의 루스벨트 호텔에서 수상자를 위한 작은 연회를 열었습니다. 1934년부터는 시상식이 해마다 열렸습니다. 1941년부터는 수상자를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해서 축제 긴장감을 더했고요. 1953년부터 텔레비전으로 방송됐습니다. 아카데미상의 수상자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 대상의 작품이나 후보들을 특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과 후보를 가려내는 방식이죠. 각 분야별로 축약해놓은 후보 가운데 최고의 작품, 감독, 남녀 주연과 조연, 각본, 편집, 음악 그리고 외국어 영화 부문, 장단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총 24개의 경쟁 부문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공로상 등의 수상자도 가려내고요. 시상식 날 현장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특히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 주연 배우상, 각본상, 빅 파이브, 5대 주요 상으로 꼽는데요. 특정 한 작품이 그 모든 상을 휩쓸어 화제가 된 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화제의 수상작과 배우들.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인생 역정을 그려낸 대작 중의 대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아시죠? 카사블랑카, 레인맨, 왕의 연설 등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고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 양들의 침묵의 앤서니 호킨스, 대부의 말론 브랜도,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로버트 드니로도 바로 이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배우들입니다. 영화제의 역사가 90년을 넘어서니까 화제의 기록도 많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상을 받았는지,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은 무엇인지가 늘 회자하는데요. 무려 11개 부문을 수상한 명작, 1959년에 제작된 배너가 있고요. 뱃머리 난간에 올라선 남녀 배우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자유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1997년의 화제작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영화의 대명사 2003년에 세계를 휩쓸었던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 있습니다. 한 번도 받기가 어렵다는 감독상을 네 번이나 받은 이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 포드 감독이 있고요. 배우 중에서는 캐서린 헵번이 4번, 메리 스트립과 잭 니콜슨, 다니엘 데이 루이스 등이 3번의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요. 무려 2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은 미키마우스부터 백설공주, 곰돌이 부를 세계인들의 동심에 담아준 애니메이션 역사의 상징적 인물 월트 디즈니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카데미상의 전설로 남아있을 듯합니다.
아카데미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황금빛의 트로피에 오스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피는 34cm 길이에 4kg 정도 되는 황금 도금의 나상 모형인데요. 영화 필름 통 위에 서 있는 남성이 중세 기사처럼 칼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트로피가 오스카라고 불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 오스카를 닮았다, 오스카 삼촌을 닮았다 했던 아카데미 관계자들의 표현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 오스카상을 손에 쥐고 아카데미 무대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것이 영화인들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은 어느 영화에?
자, 세계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2020 아카데미 시상식 올해 최고의 작품상은 어느 영화가 받게 될까요? 세계의 명차 포드와 페라리의 이야기를 담은 포드 앤 페라리.
I'm Rick Dalton. It's my pleasure, Mr. Schwartz.
1960년대를 배경으로 잊혀져가는 액션 스타와 매니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Or is it getting crazier out there?
코미디언을 꿈꾸던 주인공이 악당이 되어가는 그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사회에 경종을 울린 영화 조커.
I'm working on a novel. It is a story of my life.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네 자매의 성장 이야기, 작은 아씨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그리고 패러사이트라는 영문명으로 후보에 오른 한국 영화 기생충 등 아홉 개 작품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s it okay with you?
아카데미상과 한국.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한국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무려 6개 부문의 이름을 올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
무전대 착하다니까. 진짜니까 착한 거지.
부잣집과 가난한 집,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공생의 물음을 던진 영화입니다. 칸 영화제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상과 더불어 미국의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로브상, 최근 영국 아카데미 각본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받아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과연 어떤 상을 받을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